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가 쓸쓸히 떠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분명하게 손에 쥔 듯이 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싶었던 우리의 심성과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청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택하고 만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양자택일하러 하면 누구든 하나님을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고 자기들도 조금 마음에 좀 짚이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겠다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비록 돈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더 갖고 싶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떠나는 이 관원을 보면서 본인들조차도 무엇인가를 더 버려야 하나?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이 여전히 불분명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해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비유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 그 지역에서 낙타였어요. 뭐 코끼리를 보셨다면 코끼리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고 말씀하셨겠죠. 바늘 귀는 가장 작은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가장 작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부자는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자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지만은 뭐 천국 못 간 사람들 얘기보다는 부자지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사람도 부자였어요. 심지어 삭개오, 마태 이런 세리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세리가 뭐 돈 없이 세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미리 선납하고 조세권, 징세권을 따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자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나 마태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어떨까요? 자기 무덤, 돌무덤에 같이 묻힐 정도면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자들 다 초청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접하고 그럴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 그게 120명 들어가려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할 때 어떤 부자를 말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부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세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는 구두쇠형이에요. 이건 돈 자체가 목적이야. 돈을 걸머지고 모으는 게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한번 들어온 돈은 나가질 않아. 구두쇠형이죠. 저는 구두쇠형 한 분을 아는데 그 사람은 이 신권 냄새 맡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은행 두기보다도 금고 크게 해서 금고에다가 그 신권을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현금 쓰는 걸 좋아하고 구두쇠형이죠. 또 한 사람은 제가 본데 이런 부치가 맞닥지 않은데 무소불리형 내지는 권력자형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통해서 사람을 부리는 걸 좋아해요. 어떤 재벌한테 왜 돈을 버냐 그랬더니 내가 하기 싫은 일 다 시킬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다 시킬 수 있는데 왜 내가 돈을 그걸 마다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이 힘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만족 못하고 정치에 진출하지 않아요? 뭐 트럼프도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 권력자형에 가까운 이 부자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큰 손을 써서 사람에게 돈을 흩는 걸 좋아해요. 마치 금붕어를 모으기 위해서 연못에 가서 모이를 줘서 붕어를 끌어모으듯이, 마치 모이를 가지고 흩어서 공원에서 흩어서 비둘기를 모으듯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방에 끌어모으는 걸 좋아하죠. 그 사람은 돈 자체보다도 돈이 가진 영향력,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끄는 힘, 그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지기형이죠. 그 사람은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돈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데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찾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청지기형을 주님께서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돈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왜 돈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청지기형을 말하지 않아요. 앞에 두 사람들이죠. 사람을 사실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돈을 통해서 충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약한 사람이죠. 사특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돈으로 뭐 아내도 좌지우지하고 자녀도 좌지우지하고 돈 좀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큰 돈을 가졌건 작은 돈을 가졌건 돈에 묶여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건 제자들은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자를 나누어 설명하지 않았으니 아유 다 못 들어가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을지 모르죠. 부자와 소수의 부자와 부자 되고 싶은 다수와. 아, 세상은 사실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그래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부자는 못됐지만 부자 되고 싶은 사람과. 오죽하면 그게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부자 될 수만 있다면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뭐 집을 사고 차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다 가득하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에 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이유도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돈 달라고 뭐 기도하는 거고 돈이 부족해서 매달리는 거고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씨름할 뿐이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뿌리가 못 내리는 이유 가시덤불, 재리, 염려,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그렇게 비유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서도 벌써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4절에 그 말씀 산상순에서 해주셨어요. 6장 24절 잘 아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건 우리가 서빙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서빙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서빙하며 살든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서빙하는 서비스를 예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돈을 서빙한다는 것은 돈을 섬기고 돈을 예배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단 말이죠. 돈을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돈을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뭐 돈은 가치 중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느 하나를 집중하게 돼 있다고 해요. 사랑은. 사랑은 몰입하는 힘이에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돈에 몰입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돈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돈이 안 벌리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세상에 큰 부자들, 진짜 큰 부자들은 돈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 일을 사랑해서, 자기 꿈을 사랑해서, 비전 때문에, 열정 때문에 가다 보니까 뭐 돈은 그냥 따라온 거였지 그게 돈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건 뭐 돈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봐야 여러분의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힘있게 하려면 뭐 돈을 뭐 재벌처럼 살면서 설교를 하면 그런 얘기가 또 여러분들 더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건 오늘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진짜 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큰 결단과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은 중력보다 더 강력해요. 돈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돈이 모든 재능을 빨아당기는 거죠. 두바이를 일으킨 쉐이크 알 막툼인가. 그 돈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 3,000명을 브레인 네트워킹을 해서 사막에다가 신기루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돈이면 모든 세상의 머리, 재능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막에 강이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라고 기도하지만은 돈 있으니까 뭐 사막에 그냥 868m 초고층 빌딩도 세우고 팜 주메이라 뭐 해변가를 그냥 기가 막힌 해변으로 만들고 돈으로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이 돈에 얼마나 심취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로 직결시키기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구원이 보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유나 소유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돈을 갖다 재산을 반씩이나 포기하고도 안 되는 사람 봤어요. 그죠? 오늘 이 부자관은, 떠나간 부자관은 다 팔아서 주라는 바람에 시험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주님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 자기 스스로 나는 재산의 절반을 다시 다 토해놓겠다. 요새 뭐 배달의 민족 무슨 뭐 사장이 재산 절반을 또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다들 또 감동을 하고 그러죠. 어쨌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밖에 안 되었잖아요. 다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삽비라와 아냐나의 부부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만 헌금했는데 반까지 헌금했는데도 죽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중심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앞이고 누가 뒤냐? 하나님이 앞이고 돈이 뒤냐? 이게 확실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돈이 앞서면 그건 뭐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돈을 뒤에 쓰면 반만 내놔도 되고 11조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구원의 문제를 스가랴서가 이렇게 말하고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건 힘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뿐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영으로 우리는 중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자,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가 또 대답을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얻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원문을 보면은 우리한테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죠?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 이제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뭘 다 버리긴 다 버렸겠어요. 오늘 재물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재물 대신 또 다른 것들을 얼마나 재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또 살아갑니까? 우리는 뭐 다 버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측은히 여긴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야 너희들은 말이야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열두 제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로 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돈이 지배하는 이 질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우리가 무슨 지배, 무슨 영향, 무슨 힘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그 영향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누려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있건 없건 돈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29절 30절이에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사실 이 30절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인생의 선후가 바뀌는 게 이게 인생의 묘미 아니에요? 앞서간다고 늘 영원히 앞서갑니까? 돈이 많다고 언제나 돈이 많습니까? 돈 많다가 뭐 당대에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 당대에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뭐 권력도 권불 10년, 10년간 권력 가기가 어렵고 부자도 3대 가기가 어려우니까 인생에는 끊임없는 서열이 바뀌는 것, 선후가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신앙은 어떻겠어요?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날마다 이 신앙에서는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권력을 뺏기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돈도 까먹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은혜는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은 은혜 까먹은 사람을 날마다 추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거나 그 소유를 쌓아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실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힘과 능이 아니라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신앙에서는 먼저 된 자보다도 더 먼저 될 수 있는 나중되었지만은 항상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 기득권을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뭐 이 제자들의 특권의식이나 공로의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제자를 따라왔지만은 여러분 열두 제자 갔지만은 뭐 가롯 유다는 결국 탈락하고 자살하고 말고 나중된 바울이 열두 제자를 뭐 열두 사도를 추월하듯 그렇게 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나는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둘입니다. 뭐 저는 지금 장로입니다. 그런 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제 믿어도 오늘 천국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뭐 42대째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을 쑥 추월하고 마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 공로에 의지하다가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이제 우리가 3월 뭐 7일이 8주년이 돼요. 저희 베이직 교회가 제가 8년 동안 뭐 얼마나 교회를 섬겼냐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뭐 넘어지는 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아침 예배를 내가 1년 동안 몇 번 했는데 누구는 1년에 40일을 두 번 했다고 뭐 자랑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1년간 새벽 예배하면 이게 자랑거리냐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넘어지고 나중되는 이게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새벽 제단을 뭐 지금 1년째 쌓고 있습니다. 10년째 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쌓으면 돼요. 오늘 하루 제대로 쌓은 사람이 10년 쌓고 넘어진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오늘? 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그냥 눈 떠서 오늘 2021년 3월 3일 하루 잘 살면 천국을 누리면 그러면 어제까지 온통 무슨 뭐 천국이 내 것처럼 살다가 오늘 실족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먼저 될 줄로 믿으시고 또 먼저 되었다고 또 코가 그냥 높아지면 내일 아침에 또 코가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하루 잘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천국이 가득한 게 구원이지 어제 있다가 오늘 실족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무지하게 중요한 이 가르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가지고 못 가지고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 대가를 바라고 사는 자와 은혜로 사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선후가 뒤바뀌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졌건 돈을 가졌건 그 사람은 모든 삶의 방식을 기브앤테이크나 대가를 주고받는 삶의 형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 만족, 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살건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사는 사람과 건널 수 없는 강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은혜로 족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시고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위로부터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 될 때 천국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었구나 칭찬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대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큰 월급을 받았다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받아도 만족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가를 받아도 부족하다는 부족감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대가가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에 만족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케 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이기에 열정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나한테 어떤 대가가 있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아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외면하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묵묵히 걷는 하루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걷는 영원 속을 걷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면 족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부딪혔을 때 주님 눈에서 은혜가 발견되면 그걸로 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부어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걸어가지만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족한 하루를 살기로 결정한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